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증인이 나와갖고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매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내란 혐의 등으로 탄핵 소추하고 또 형사소송하면서 국회가 제출한 그런 그 소추장의 그런 내용 또 검찰의 기소 내용이 증인들이 직접 나와서 하는 그런 증언들과 많은 차이를 이제 보이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것이 진실이었구나 이런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 다음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이제 증언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이분들의 이제 증언이 오락가락하면서 누가 봐도 증언이 진실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김현태 특임단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정말 참 군인이구나, 진실한 사람들이구나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고, 또 대통령이 의연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 자리에서 직접 모든 것을 증언하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훌륭한 그런 대통령을 주셨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 가지 명령,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아홉 번째 명령으로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거를 정확히 또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법정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가서 법정에 가서 서기도 하고 조사도 받고 뭐 이런 적이 있었고, 또 법정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말한 거가 옳은지 그른지 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청을 이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가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증언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본인이 직접 가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렇죠, 교회가 이야기하고,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라도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 뭐 출교를 하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어떤 때는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 말한 게 그게 아니면 들은 게 사실인지 아닌지 증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증언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증언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그 증언하는 일이 매일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몇 시간씩. 그래서 아 이렇게 증언해야 되는구나, 법정에 서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2분짜리 영상을 보고 왜 이렇게 자꾸 증언이 바뀌는가, 그 다음에 재판관이 이 앞에 서서 증언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증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가서 횡설수설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리 한번 증언은 이렇게, 재판장은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증언대에 서면은 그거 우리 아이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살다 보면은 증언할 때가 있는데 그땐 재판장이 이런 걸 요구하는 거나 이때 내가 진실하게 증언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생각을 하고 2분짜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인원이라고 명확히 했으니까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제가 국방에서
그걸 이제 의원으로 본인이 인식한 거죠. 그다음에 전기를 차단하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전기 차단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지시받은 건 없는 거죠.
김동연 전 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야 그러면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냐 하는 논의 과정들이 얘기했던 들이 전파된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멈춰서 끝난 겁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라는 도끼 얘기는 누가 하신 겁니까?
도끼 얘기도 분명히 제가 12월 10일 말씀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도끼는 기억 없다고 그랬습니다.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를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가 정확치 않으면 정확치 않다 그러고 정확하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150명 얘기했습니까?
150명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말을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정도가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제 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결 정도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맞습니다.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
당시에는 그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 이후에 제가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지 예.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도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서 그 부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150명은 그렇습니다.
들었다고요?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 알고 그럼,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웃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영상의 주인공 이분이 심정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곧 탄핵이 되고 보통 이제 더불어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똥별이라고 하는 이 김병주, 박범계 이런 사람이 공익 제보자로 해주겠다고 이제 회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동해갖고 이분이 거짓 증언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서 한 달 정도 지나가면서 탄핵 반대 여론이 50%를 넘어가고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조작질, 언론 검열, 뭐 전체주의, 독재 이런 게 다 온천하에 드러나고 줄 탄핵된 거, 부적절한 예상 배정, 부정선거 이슈 등이 말 그대로 온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특별히 전한길 강사 등이 나서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고 이분 등에 의해서 2030 세대들이 계몽이 되면서 큰 변화가 이제 생겼고 다음 주부터는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탄핵 반대 성명이 나오고 부정선거 규명 이런 촉구 이런 그 성명서가 이제 나온다 그래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상황이 이렇게 급반전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택하고 그리고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범하고 나니까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러니 가족들 아마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뭐 아내도 있고 할 텐데 이 가족들에게 또 밑에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할 이와 같은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또 혹시 방송을 듣는 아이들을 위해서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 가서 보면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라.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죄를 까닭 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모든 귀한 재물을 찾아서 노량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희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뽑고 우리가 다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이는 그들의 발이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잠언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주, 박범계, 박선원, 이재명, 뭐 정청래, 그 다음에 박찬대 이런 사람이 나오면은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주머니를 하나만 찾자고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꿰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거짓 증언하다가 정말 이제 잘못하면 징역을 가야 되고 그 부끄러움을 역사에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꿰을 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의 아홉 번째 명령이 거짓 증언하지 말란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또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의 거짓 선동이 이제 곧 끝이 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을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법정에 서든지 아니면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 증언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증언을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거짓 증언을 공작해온 이런 무리들이 신속히 멸망이 되는 거, 이걸 우리 눈으로 이제 볼 때가 이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기억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한 번 다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 노하고 증언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이때는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하나님 앞에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는 나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그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속박의 멍에를 풀어서 그래서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인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은 인류에게 이제 주신 목적은 이 열 가지 명령은 이게 절대적인 건데 이것들을 지켜야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 열 가지 명령을 주셨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바로 몇몇 사람들의 거짓 증언, 또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이들을 부추겨서 거짓 증언하게 만드는 종북 주사파, 친중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많은 법관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선관이 다 판사들이 윗대가리에다 있잖아요. 선관이 이 모든 사람들이 부정부패의 근원이고 온상이에요. 거짓의 근원이고 온상인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검찰총장 출신의 이 대통령이 이걸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국의 결심을 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였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번에 좀 인간이라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십계명의 그 열 가지 명령 중에 아홉 번째 명령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미국 가서 법정에 서면은 그런 게 선설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I will tell the truth.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Only the truth.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nothing but the truth. 예, nothing but the truth. 오직 유일하게 진실만 이렇게 세 번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선설하고 증언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아홉 번째 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되냐?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 있어야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나 거짓 증언을 하냐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 돈을 벌든지 한 자리 국회의원을 준다고 그랬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진실을 왜곡해서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건데 요즘 SNS상에 가짜뉴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걷잡을 수 없이 퍼져요.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도 이미 그 사람은 끝장이 났어요. 왜 그래요?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가짜뉴스가 나오면 순식간에 저기 미국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지구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이렇게 된다면 한 10시간 지나서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해도 이미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가짜뉴스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진실이 밝혀져도 가짜뉴스 그거를 제거하는 시간도 걸리고 또 많은 사람들 거기 넘어가서 진짜가 나와도 그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아홉 번째 명령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스마트폰, SNS, 인터넷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명령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면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이웃, 이웃이라고 하는 그 이웃이 사회 공동체 안의 멤버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 있고 이게 다 한 사람이 보면 나머지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안에 한 천여 명이 예배 드리는데 이게 다 이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 벗어나면은, 그러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웃을 해치려고, 대적한다고 하는 말은 해치는 거예요. 내가 가짜로,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 거짓 증언 때문에 상대방이 징역살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많은 그 돈에 이런 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주신 때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 스마트폰 이런 거 없던 그런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서 하나님 자신의 선민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왜 이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냐. 자, 그 당시에 여러 민족들, 이교도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이교도들의 사법제도에 문제가 있어요. 죄를 어떤 사람이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 있죠? 예, 죄가 드러날 때까지는 무죄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유죄로 판명날 때까지는 무죄가 아니라 무죄로 판명날 때까지가 유죄인 거예요. 그냥 사람을 그냥 잡아놓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죄로 판명날 때까지 유죄라고 해서 사람을 얽어매는 그런 일.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뭐 딴 데 가서 찾아볼 필요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탄핵되고 체포되고 구속되고 하는 모든 절차를 보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지금 무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죄인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지금 저렇게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3500년 전에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대에는 이런 그 왕이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냥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무죄로 판명될 때까지는 유죄가 되는 거예요. 증거 제시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또 한 명의 증언으로 인해서 범죄가 확증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제도가 이제 남용이 되고 특히 많은 경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커다란 범죄를 일으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인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 증언을 통해서 정말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너희는 이교도 민족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자, 유명한 이 거짓 증언 이야기가 열왕기상 21장에 이제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가서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악한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악한 왕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고용을 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거기 가서 보니까 21장 1절에 왕의 왕궁이 있는데 왕궁 바로 옆에 거기 나봇이라고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근데 이 아합이 농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채소를 키우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자, 그래서 저 나봇의 밭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가져다가 여기다가 뭐 채소를 심어서 상추도 심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 포도원이 내 집에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것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좀 삼게 해라. 토마토도 뭐 키우고 다 해서 먹고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 대신에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줄 거다.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을 주고 그래서 그 값을 주고 내가 그 포도원을 좀 사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이거는 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내 상속 유업의 땅이기 때문에 이걸 왕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땅을. 그래서 이게 자자손손이 내려오면서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을 아무리 왕이 요구를 해도 제가 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4절 가서 보니까 아합이 끙끙 앓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눕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왕이 저거를 꼭 가져야 되는데 토마토 심고 뭐 상추도 해서 이걸 꼭 먹어야 되겠는데 나봇이 저걸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끙끙 앓아 누웠어요. 그랬더니 이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와서 아니 왕께서 왜 이렇게 들어 누워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봇한테 저 포도원 좀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러는데 나봇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맞느냐? 그렇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는 8절에 가서 이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의 인으로 봉인한 뒤 나봇의 도시에서 그와 함께 거하는 장로들과 고귀한 자들 그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끌어다가 앉히라는 거지. 그 죄인이니까 무슨 죄를 졌냐, 거기 가서 보니까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 마귀의 자식 두 명을 그의 앞에 돈을 주고 매수해서 앉혀놓고 내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고 그렇게 이제 증언, 거짓 증언, 그를 대적하여 증언하게 하고 그 뒤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나봇이 끌려와갖고 거짓 증인들이, 그렇죠? 거짓 증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래서 나봇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다 끝나니까 아합에게 나봇이 죽었으니까 저 포도원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좋아갖고 그래서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는 그런 악한 일이 성경에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위에서 다 내려다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들 시대가 이제 됐을 때 열왕기하 9장 10장 가서 보면 그의 아들 여호람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 반역을 일으키게 해서 아합과 아합의 씨 모두를 다 전멸하고 그 다음에 이세벨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을 예후가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합의 왕조를 끊어버리시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고 이세벨을 통해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고 거기 가서 보면 이세벨과 이런 아합의 모든 집안이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무고한 사람, 무죄한 자 이 나봇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고용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오늘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가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몰려가니까 거기에도 또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아홉 번째 명령,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해서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는 이런 명령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에는 이교도들하고 달리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9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불법이나 어떤 죄에 대해 한 증인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지 말게 하며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을 해야 된다. 한 명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다. 자, 그런데 거짓 증언하는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16절에 만일 거짓 증인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대적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에 있을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대적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이렇게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 그런 악을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증인을 증언을 해갖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공의와 정의가 집행이 돼서 거짓 증언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내 눈이 동정심을 보이지 말라 오히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거짓 증언해서 눈을 빼려고 했으면 그러면 눈을 빼고 이빨을 부러뜨리려고 했으면 이빨을 부러뜨리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뭐 무자비한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야 앞뒤 내용이 뭐예요? 공정하게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저 이교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세울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거짓이 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고 만일에 거짓 증언을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거짓 증언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그대로 공의롭게 그대로 그 사람에게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스가랴서 16장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천년 왕국에 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며 진실을 말하라는 거야. 진실. 너희 성문들에서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집행하고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대적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거짓을 내가 미워한다. 그래서 현 시대에도 가장 무거운 그런 죄가 뭐예요? 위증죄. 위증을 교사한 위증교사죄.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해서 낸 그런 무고죄. 이런 게 가장 형량이 무거운 거예요. 이재명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위증교사죄잖아요. 위증을 교사한 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런 그 헌법 체계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래서 이런 장치는 현대 법정에서도 그대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거짓 증언하면 안 되는 거다. 또 판사를 포함해서 판결을 내린 데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그 재판관들 중에 한 4명 정도, 지금 8명인데 4명 정도가 어느 면에서 반대한민국 세력이에요. 반대한민국 세력. 지금 이런 사람들이 올바로 재판을 내릴까? 국민의 50% 정도가 내리지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일에 개입하셔서 올바른 정의가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진실이 없으면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문명사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명사회가 가능하도록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특히 아홉 번째 명령,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법정에서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두 번째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자, 십계명에서 어느 행동을 금지하거나 어느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 이건 하고, 그렇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러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거짓 증언 하지 말라 그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는 이런 명령들을 준수해야 그래 사람들이 문명사회를 만들 수 있다. 문명사회. 그렇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명령들을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이 주어질 때는 그땐 사람들이 말이나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 말 타고 다니고 나귀 타고 다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십계명 주시면서 말 타고 다니고 나귀 타고 다닐 때 책임 있게 타고 다녀라 이런 명령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명령 하나님 주지 않아요. 왜? 그런 명령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명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 타고 다니고 나귀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하고 책임감 있게 타고 다니고 하는 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건 명령으로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법정 안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그 사회 전체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문명사회를 만들고 인간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딱 열 가지만 딱 뽑아서 주시며 그 가운데 아홉 번째 명령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진실이다. 진실.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사는 거, 남에게 동정심을 베풀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이거는 미시적 영역에서, 개인적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 국가 전체 이런 거시적 영역, 사회적 영역에서는 진실 추구하는 거, 이게 동정심 베푸는 거나 친절을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서 그 흑인들 다 노예로 잡아다가 그래서 사람을 노예, 짐승처럼 여기고 노예 제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학대해서 수백만 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거짓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자, 대규모 흑인 제도 이게 왜 가능했냐? 뭐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하다. 거의 짐승에 가깝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멀쩡한 사람들이 가서 왜 죽이고 그런 일을 했냐? 유대인들은 아리아인들, 소위 얘기하는 유럽 사람들보다 거짓말만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니까 이들을 박멸해야 된다. 이런 거짓말이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믿고 그리고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전체주의는 전적으로 거짓말에 의존하는 그런 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체제를 배격을 하고 그런 체제에 동조하고 따르는 그런 자들을 제거를 해야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그 열 가지 명령, 열 가지 나와 있는 그런 명령은 훌륭한 사회, 문명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고안해 주신 그와 같은 아주 훌륭한 그런 명령들인데 이렇게 훌륭한 사회,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문명사회는 진실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냐?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인데 그래도 미국이 진실의 근간에서 세워진 국가고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중국이 왜 저렇게 못 살고 그러냐? 거짓말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국가예요. 이슬람이 왜 저렇게 다 못 사냐? 불교 국가들이 다 왜 이렇게 못 사냐? 거짓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사회가 진실에 기반하지 않으면은 그 사회가 잘 살고 번영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뭐 중국 몽을 이루어서 2049년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되는 때 세계 패권 국가가 된다. 이건 말 그대로 중국 꿈입니다. 꿈에서 깨야 돼. 그거 불가능해요. 거짓의 국가가 어떻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주신 거다.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1984, 1984이 책을 지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에 빠져 있을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혁명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에 빠져 있을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혁명과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인터넷, SNS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거짓, 여러분 거의 99%가 진화론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를 거의 대다수가 믿잖아요. 이 교회 나와도 다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그러고 그렇게 믿잖아요. 뭐 200억 년이 됐다 그러고 6천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 그 진실을 다 지금 부정을 하고 거짓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혁명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짓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진실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혁명가가 돼야 된다. 요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전한길 강사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나라 모든 목사 다 합친 것보다 전한길 한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진리와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목사 1,000명, 10,000명, 10만명을 갖다 놔도 할 수 없는 그런 일, 그 일이 한 사람의 진실을 외치는 그 외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의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절대적인 가치. 십계명이 이런 가치 이야기하면 다 콧방귀키죠. 그거 다 옛날 이야기지. 나한테 좋으면 다 선이고 나한테 나쁘면 다 악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미국의 젠더 이데올로지, 이것 때문에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이 무한대가 있다. 참, 이거 정말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이 무한대가 있다.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더 좋다. 이거 해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상복지, 무상의료 하니까 그냥 너무 뭐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지금 이재명이가 또 25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다 좋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2030 아이들이 이제 보니까 그게 다 내가 짊어져야 될 빚이구나. 이거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 미국에 혜성같이 또 트럼프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만 있는 거지 다른 거 없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2028년도 LA올림픽에는 성전환 자는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성전환 한 자는 이 지금까지 올림픽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 아예 입국조차 하지 못하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군대에서 트랜스젠더는 다 추방한다 해서 지금 15,000명 미국 군대에서 트랜스젠더 다 축출해내고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남자 트랜스젠더 이거 출전하는 거 금지. 그래서 어떻게 애들, 여자아이들 다 데려오고 여자 스포츠 선수들 다 데려다 그 앞에서 사인하고 딱 들어올리니까 박수를 치고 그냥 기뻐하는 그런 일. 이 아합과 이세벨이 멸망하니까 그냥 국민들이 들고 나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일. 그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억눌렸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거짓말 투성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북한을 더 믿어야 된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된 나라다. 중국만 꾸고 함께 공동 운명체로 같이 가야 된다 뭐 등등. 우리나라 헌법 재판관 중에 정정미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멀쩡하게 생겼어요. 멀쩡하게 생겼다고. 또 정씨예요. 아, 그런데 이 재판관한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거 대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인사청문회 할 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뻔뻔하게 뭐라고 해? 그거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라고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을 주적으로 여기고 항상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미국, 일본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야 살지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사회주의, 독재,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얼마나 외쳤어요? 지금 됐어요? 예, 안 됐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됐잖아요. 또 문재인 시절에 태양광 해야 된다고 탈원전 해야 된다고 해서 다 이런 모든 거 끌어놓고 중국에서도 전기를 수입해서 써야 되겠다고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지금 탈원전한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고 너무나 많은 사람 지금 고생하고 있고 광우병 때 뭐 뇌가 숭숭 뚫린다 그래서 그래갖고 또 거기 혹시 이 가운데도 좀 있을지 몰라요. 이런 분들도 있고 4대강 보를 만들어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홍수피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는 여름만 되면 돼지가 둥둥둥둥 떠내려오고 광에서 그거 다 보였는데 4대강 보 이후에는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 속임수, 사드 뭐 하는데 거기서 뭐 전자파가 나와서 사람을 튀긴다 그러고 뭐 등등 이런 걸로 그렇게 선전선동 이렇게 나가고 하더니 드디어 이제 좀 깨어나는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런 거 다 거짓말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지금 사람들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혁명가가 돼야 된다. 혁명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그렇죠? The truth라고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 truth예요. 하나님 자체가 truth다. 나라가 망하려면 예레미야 5장 1절, 7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말한 자가 없으면, 한 명도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도 거짓 증언의 피해자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 심판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26장 59절, 60절 가서 보니까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거를 구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누굴, 거짓 증거. 그럼 그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거짓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거짓 증인이. 그래서 거짓 증거를 구하였으나 암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60절.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갖고 이랬다 저랬다 뭐 얘기하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거짓이 되는 것이 하나도 판명이 안 된 거예요.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는데도. 근데 드디어 어떻게 돼요? 거짓 증인 두 사람이 나타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해갖고 했는데 결론이 뭐냐? 아, 예수님은 거짓말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 증인으로 몰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입증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슈를 바꾸는 거예요. 이슈를.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다른 걸로 만들어요. 65절에서 67절에 대제사장이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들이 더, 증인이 없단 말이에요.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신성모독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죄명을 바꿔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 거짓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패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 들통이 나거나 아니면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이슈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이슈로. 거기에 최대의 희생자가 예수님이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지금 증인들 나와서 한 얘기가 다 거짓 아닙니까? 내란했다고 하는 게 다 거짓이에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걸로, 다른 이슈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하든지 탄핵을 인용하려고 이 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할 거다. 왜 그래?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네 명의 불의한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옳고 그른 걸로 판단하지 않고 내 편이냐 내 편이냐, 그러니까 좌익에 속했냐 우익에 속했냐 이걸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귀의 저 악한 영이, 저 불법적인 이와 같은 헌법 재판관들, 이 재판관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정의와 진실의 이자들이 묶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 다시 말해 종북주사파 친정세력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렇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 그렇죠? 속박에서 풀려나서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할 줄 알고 자유롭게 판단할 줄 알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 함부류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4절, 35절 가서 보면 반대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항상 거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속박에 갇히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속박 가운데 태어나고 마귀의 속박 가운데서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러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40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에게서 친히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너희가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 꼭 죽이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환길이라는 사람을 왜 사람들이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려고 하면 그러면 마귀의 사람들이 나타난 사람을 죽인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진리를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데, 자, 41절에 예수님이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하는 일을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이런 자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세요. 43절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많은 이적들을 보이고 5천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고 이런 일들을 다 보여주고 하는데도 어째 너희가 내 말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3절 이후에 왜 그러냐? 거짓의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 44절에 예수님 아직은 직격탄을 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진리고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47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확증을 하겠느냐? 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 진리를 추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만 진리의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싸움에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는 다니고 명목상으로 장로다, 명목상으로 목사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사람이 진리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이게 거짓인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정말 내가 진리의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인가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주변에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저 반대편에 서서 공산주의 좋다 그러고 독재 좋다 그러고 무슨 개딸을 한다 그러고 이러면 저 아직 제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의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다시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거짓이 난무하던 그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하는 일마다 다 뭘 해? 진리를 위해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거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5장 37절에 너희 대화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그러면 거짓 증언 안 한단 말이에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까 그 증언하는 거 봤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잖아요. 왜 그래? 예 할 때 예 하지 못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거기다 쐐기를 박습니다.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예해야 될 때 예하지 않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모든 건 다 악에서 나는 거다. 이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결코 거짓 증언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로마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천년왕국 이 맨 끝부분에 이제 가면 그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희고 큰 왕좌 앞에 서서 1대1로 회개보고하는 그런 때가 오게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그 앞에서 거짓 증언 못해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기록해놓은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바로 그날 우리의 불의, 거짓, 사악함 등 모든 죄악을 가려줄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의 무슨 이런 누더기 같은 옷으로 이걸 가릴래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날은. 그렇죠? 그래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 예수님이 변호자로 나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죄악을 내 계좌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보고 하시려면 나하고 회개보고 하면 됩니다. 저 사람하고 회개보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의 모든 죄악을 내 어카운트, 내 은행 계좌 여기로 다 넣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회개보고는 나하고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내가 의롭다고 여겨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회개보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렵지 않게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날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잘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 말씀은 의인화한 거예요. 그분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어서 그날 가면은 우리의 의도와 동기가 다 100% 그대로 드러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그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놓으신 그 일 다 이루었다가 말씀하실 때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일, 그 일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창작품이고 모조품이에요. 종북주사파, 친중세력의 이런 말들, 더불어민주당, 국힘당 이런 데 국회 내 다수 그런 그 의원들, 좌익 헌재재판관들, 서부지법 영장판사들, 검찰 이런 모든 거 공무한 이런 자들, 이들의 모든 거짓이 곧 하나님의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이들이 심판받을 날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를 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 결심해야 돼요. 우리는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진리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을 걷어내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